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의 소식을 들어보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나 민족들끼리 서로 다투는 걸까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먹고 자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툭하면 싸우고 다투기 쉽잖아요. 하물며 다른 나라, 다른 인종 사람들과는 더더욱 싸우기 쉽지 않을까요?
서로의 피부색이나 외모, 또 문화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더 잘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와 다른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나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차별하고 다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처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이방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과는 섞이지 말고 자기 민족끼리만 살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라는 뜻이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 중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죽여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하죠.
정말 잔인한 문화가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셨다기보다는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신 것이었군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나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핵심은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이나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오해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외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들은 지옥의 딸감으로 준비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만약 진짜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았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이나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큰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구스라는 이방 나라 출신 여성과 결혼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 여인은 검은 피부를 지닌 흑인 여자였습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한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다른 인종이나 민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가나안 민족들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과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세와 결혼한 구스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잡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종을 차별하고 피부색이나 머리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라면 모세가 흑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겠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벌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 결과 살이 썩으면서 하얗게 변했죠.
하나님께서 피부가 검은 구스 여인을 차별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피부색을 하얗게 만드셨네요. 검은 피부색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얀색 피부가 더 더러울 수 있다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나 인종을 거절하신다고 오해했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배척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들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과 다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 더 우수하거나 더 귀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가나안 민족 출신인 라합도 있고요. 모압 민족이었던 룻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방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네요. 모압 사람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민족들이 섞이지 않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구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사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갈라져서 나왔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창세기 9장 18절 19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이 우연히 진화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인간을 직접 의도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후의 모든 인류, 민족, 인종들로 펼쳐진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입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중동인, 또 라틴 아메리카인 등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종이나 민족들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정말 크게 보면 전 세계가 한 가족이고 친척인 거네요. 우리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다툼이 많잖아요. 나와 다른 문화나 또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친형제, 친자매와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타락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의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고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타락한 문화나 죄에 물들어 있다면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죠. 사마리아 민족도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과 혈통이 섞이고 심지어 그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군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혈통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죄를 미워하셨던 건데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게 됐나 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였잖아요. 이건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이냐는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질문을 했던 율법 선생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차별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정작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오히려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인 유대인을 돕지 않고 버렸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고 생명을 구해줬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던 유대인 율법 교사는 자기들처럼 살아도 영생을 얻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차별을 뛰어넘어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배워주신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인 결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서 인정하기 싫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하네요.
하나님은 참 정의롭고 공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민족의 죄악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서 판단하시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근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했네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군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계획은 나라와 인종,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같은 한민족이었던 북조선과 남조선 사람들도 벌써 오랜 시간 나뉘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도 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서로를 차별하고 나누는 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 같아요. 분열시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진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악은 서로가 갈라지고 분열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사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보명,
김설희입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 장점을 알리려고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약점과 어점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고 용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포장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하고 지도자가 여러 여자들과 정사를 벌이는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잔인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을 끊고 눈을 뽑고 머리를 잘라 성벽에 거는 등 인간의 잔인한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여럿 있는데요. 오늘 나눌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볼썽사납고 잔인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여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도 레위인이 주인공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당 간부와 같은 사람들인데 제사장을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첩을 거느렸다는 사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레위시 첩을 거느렸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는 성직자이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레위는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과 달리 부유했던 것 같네요. 돈이 없으면 사명을 버리고 부유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사는 타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행위는 엄청난 파국을 가져오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은 계속되는데요. 레위인의 젊은 첩은 행음을 한 후 친정으로 도주해 4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행한 일을 볼까요? 사사기 19장 3절입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 감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리라.
마치 자비로운 남편처럼 행음하고 달아난 첩을 데려오려고 찾으러 갔네요.
맞습니다. 율법에 보면 일반인들도 행음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에게는 정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행음한 딸을 친정아버지는 아무 조치 없이 맞이했고 레위인은 그를 잘 구슬려 데려오려 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 뿐 어디에도 거룩함과 정결함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사위가 찾아오자 장인은 통상적인 환대인 3일에 이틀을 연장해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 혼인이 파탄나면 기책이 딸에게 있기 때문에 변상해야 해서 어떻게든 사위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다섯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데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어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려 했습니다. 사사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이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를 따라 이방인이 아닌 동족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가려 했군요.
네. 여부스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 한 대를 찾아갔는데 정작 동쪽은 너무도 무정한 모습이네요. 이방인보다 못한 형제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브아로 이주해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영접했습니다. 노인의 환대로 안도하며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대로를 동족 이스라엘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피해 들어왔더니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손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성 강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불량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노인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레위인은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자 첩을 내주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넣은지라.
첩의 행음에도 세상 인자한 남편처럼 다정하더니 자기가 위기에 닥치자 헌숙처럼 내던지네요. 첩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밤새 윤간을 당한 후 새벽에서야 악한 무리에게서 노임을 받아 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도 못 두드리고 소리치지도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레위인은 첩에 대한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세우기는커녕 태연히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인은 불량자들에게 밤새 괴롭힘을 당한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온 후 보여준 행동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전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베냐민의 기부하를 처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첩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함부로 사용하네요. 레위인의 처신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거느린 개인적인 죄가 이렇게 온 나라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체의 조각을 받은 지파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사건의 경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온 이스라엘이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미스바에 모였는데 칼을 찬 군인들만 4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전에 여사사 드보라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시스라와 싸울 때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르우벤, 길르앗, 아셀, 단 지파는 전쟁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겨우 1만 명 정도만 모였는데 그에 비해 40만 명이 모인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진실도 왜곡했습니다. 첩가의 가정 문제라든지 종이 여부수에 묵자고 했음에도 고집부려 기부하까지 가게 된 것이라든지 자신이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준 것이라든지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부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없는 말도 더했죠.
이스라엘 사람은 충격받은 상태에 레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단히 분노하고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부하를 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군대의 10%인 4만 명을 물자를 조달하게 하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했죠. 사사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명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적과의 전쟁도 신중해야 하는데 동족과 전쟁은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요? 레인의 말만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진상 조사를 한 후 전쟁을 해야 하지 않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결정을 해놓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태세를 보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들여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작은 한 지파에 불과한 베냐민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겠다는 것도 너무 무모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겨우 2만 6,700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이스라엘 연합군,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누구 하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를 보면 베냐민의 군대가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대패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세 번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여쭈어 승낙까지 받았는데도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하기로 결정해 놓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물은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성 없는 동물처럼 본능과 감정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물음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지만 그들을 너희에게 넘긴다 같은 승리의 약속은 없었고 이것이 전쟁에 패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음 날 전세를 가다듬고 2차 전쟁을 하려 합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이다.
예상치 못한 패배에 당혹스러워 통곡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모습이네요. 처음에 물었어야 했던 전쟁을 할지 말지 여부를 이제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진전된 모습이었지만 시기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하셨고 이번에도 승리의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 1만 8천 명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시런 성도님들, 죄로 얼룩져 혼돈과 흑암이 잔뜩 드리워진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죠.
아멘.
연달아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을 찾아 통곡합니다. 금식을 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전쟁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군요. 군대의 수와 무기로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면 싸우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고 드디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함께하는 3차 전쟁은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된 싸움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3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1차, 2차 전쟁 때처럼 패배당하는 척하면서 베냐민 사람은 큰 길로 유인하고 그 사이 숨겨둔 복병으로 기습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백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베냐민의 군대가 2만 6천 7백이었는데 2만 5천 100명으로 죽었다면 거의 전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생존자는 겨우 600명이고 나머지 1,000명은 실종되거나 도주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군인들만이 아니라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가축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던 모습으로 동족을 진멸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세 번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를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사건이 불러온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의 악행을 처단하기 위해 미스바에 40만 명의 칼을 차고 모였을 때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첫째는 기브온 사람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급한 전쟁과 맹세로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이 되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사기 21장 3절입니다.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지파에 궐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줄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자는 죽일 거라 했기 때문에 모이지 않은 사람을 확인한 결과 야베스 길리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싸움에 능한 용사 12,000명을 보내 처녀만 남기고 모두 죽인 후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싸움에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졌다니 정말 비극적입니다. 야베스 길라 처녀들은 눈앞에서 가족과 이웃을 살아당하는 것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미래를 빼앗긴 채 베냐민 지파의 씨바치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베냐민 모두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자 또 다른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딸을 직접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책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잔인한 꼼수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네. 장로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함께 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당한 거신이 괜찮다는 논리인가요? 너무 황당하거니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딸들을 납치하게 해서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회가 혼란의 연속이고 폭력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사람마다 감정에 끌리는 대로 처신하는 사회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이군요.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풍족히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 혼란과 부패,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것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있고 세상 정신을 몰아내지 않고 종종 그 안에서 흠뻑치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 부르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응답해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만 고발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 혼란과 부패와 고통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들까지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섭게 진노하고 징계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항상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처벌된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과 한 지파 그리고 모든 지파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볍게 여기는 악한 행위 하나는 내전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동성애, 강간, 윤간, 폭력, 살인이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안전과 평화와 평안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월등한 군대의 수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모두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관계를 바르게 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됨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처벌된 사건이 개인의 죄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발단이 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 백성의 죄의 문제는 공동체의 죄의 담력을 주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함을 가르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했다가 엄청난 수적 우위에도 두 번이나 패배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기부와 거민의 죄악을 치리하지 않은 채 그들의 전쟁 기술을 믿고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결국 진멸의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삶을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를 내전을 통해 모두 엄중히 심판하셨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